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16장 그 전반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이제 누룩으로 비유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세 종류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했어요. 한 경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짓 교사로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나 또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당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그 뒷부분을 좀 나눠볼게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고백하고 난 다음이에요.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천국 열쇠란, 이게 상당히 좀 문제되는 것 아니겠어요? 캐톨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건 무엇일까요? 천국 열쇠가. 그것이 시몬 베드로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했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자들, 곧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열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열쇠, 이게 뭐예요? 그건 권위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열어 보일 수 있는 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매는 일이란 천국의 진리, 곧 말씀을 억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푸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 굉장한 계시죠. 누가 이런 일들의 적격자입니까? 바로 우리 매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뭐 특별한 것을 이렇게 주셨다가 아니라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열쇠, 그 권위, 천국의 권위를 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매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로서, 증거하는 자로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20절 가보세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신 것은 그분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주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마땅히 알고서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처음으로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6개월 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중대한 발표를 하시고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을까? 확실히 제자들은 이때 당신은 그들의 반응만 보더라도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신다는 사실을 다섯 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즉, 이곳과 마태복음 17장 12절, 22절, 23절, 그리고 20장 18절, 19절, 28절 이런 데 다 나타나 있다고요. 이같이 여러 번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까지도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땠어요?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21절 가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행하셨던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가 되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이시냐 하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도 당연히 아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에 나타난 니고데모를 제외하고는 결코 아무에게도 계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22절로 가볼까요? 페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가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조금 연기를 해봤는데 막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막 붙들고, 아마 베드로는 좀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좀 울었지 않을까 싶어요. 울었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말한 요지는 그거죠. 아니 주님은 메시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아, 주님은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데, 아니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죽으신다니요. 아니 그러실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하시면은 결코 안 되십니다. 이 당시 사실 사도들에게 십자가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어떤 자가 복음의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그러한 생각과 태도는 사단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곧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분명 사단적인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강단에서 이런 진리를 부인한다면 그의 설교는 역시 사단적인 설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들을 누가 부인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린 건데요. 그게 우리의 구원인데요. 누가 그것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매기성경강의 청자 여러분, 정말로 베드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 전설을 본다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지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24절을 가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24절 해석을 자신을 위한 좋은 음식도 포기하라, 자신을 위한 사치품 같은 것도 포기하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24절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부인하기가 힘든 존재가 바로 내 자신 아닙니까? 내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거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아를 철저히 생각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고 또한 그 자아의 위치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으니까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따르려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의 생명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이러한 모든 것이 판결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만민이 각기 합당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28절을 16장이 아니라 17장에 속한 말씀이라고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17장의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기록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그러면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8장 28절, 28절이 이 17장으로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8절을 먼저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들 위에 예수께서 변화되심을 변화되심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왕관을 가지고 오시는 인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묻기를, 그러면 당신은 그 말씀이 예수께서 자신의 재림에 관해 언급하시는 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면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변화상에 함께 있을 때 사도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8절에서 그의 경험을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날에 어떻게 사도들 위에 성취되었는가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영화롭게 되실 때 그 말씀이 성취되었단 말이죠. 주님의 변형은 왕권의 한 모형이었고, 베드로는 우리를 위해 이를 확증해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그 밖에 다른 복음서들은 모두 이 변화산상의 기사들을 담고 있는데, 다음에 드릴 말씀은 다소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변형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지도 또 그것을 공포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세 복음서가 그것을 모두 기록할지라도 이 변형의 기사를 그런 의미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은 다른 무엇보다도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렇게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신이시다, 신성을 갖고 계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신 면에서 그분의 인성적인 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셨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되리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이미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에서 이미 이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보죠.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라고 했는데, 이는 빛이 외부로부터 그분 위에 비춘 것이 아니고 그분 안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저는 그것이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입었던 그런 빛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범죄한 후에야 그것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그들은 바로 그와 같은 빛을 입고 있었기에 저들이 벌거벗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변형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참 흥미있는 단어거든요. 변형된다고 하는 그것은 형태나 구조의 변화를 뜻하는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솜털로 덮인 작은 애벌레가 그 변형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날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무엇이 되죠? 나비가 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신이 비록 연약하다고 또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날이 오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전혀 새로운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강림 시에 살아남아 있을 자들까지라도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질 소망입니다. 3절로 가보세요.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이제 보였던 거죠. 모세는 죽었지만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누가는 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도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이 마태복음 17장 그 뒷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32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